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아무리 힘센 동물이라도 쉼 없이 계속 움직이면 결국 무리가 오게 됩니다. 무리가 되면 기계는 과열이 되어 고장이 나고 멈추겠죠. 동물은 질병이나 또 체력적인 소모로 인해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무리하면 지쳐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기에 일주일의 한 가운데인 수요일을 정하여 여러분에게 쉼을 가지라라고 이 예배를 허락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문장 속에서 여러분 수요 예배가 쉼표가 되시고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되고 한 주간의 삶, 더 나아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역을 해왔고 이런 나이에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한 지 한 10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삶을 나누었고 또 말씀과 삶을 나누다 보니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인생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성도가 있었고 각각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신앙의 모습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모습은 언제나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한 부류는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앙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연약하더라도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똑같이 예배 나오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열심을 내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지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머물런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서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로 완전히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 중심은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중심이 됩니다. 교회 생활의 기준이 내, 나, 전적으로 모든 것이 나의 삶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좋아야지만 교회에 나오고요. 내가 좋아야지만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기뻐해야지만 그것이 신령한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고 내 감정이 뜨거워져야지만 그 예배가 뭔가 예배다라고 단정지어버립니다. 나 자신에게 조금의 유익과 만족이 없으면 쳐다도 안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의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한 시간은 여러분의 만족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 중심의 신앙인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철저히 내가 기준이 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도 내가 기준이 됩니다. 전도를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뜻대로 전도를 합니다. 내 성공을 드러내거나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가 두각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때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감정적인 위로만을 추구하거나 또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교회가, 신앙이 전락되거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악세사리가 되어가는 건 아닌지, 교회를 보게 되면 상담 심리센터나 또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러한 장소로 변질되어 가는 건 아닌지 사실 두렵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생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 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여러분 중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려면, 그런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을, 또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관심을 여러분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두시면 됩니다. 교회에 두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성경을 봐야 할까요? 이미 구원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다 얻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만 하나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어떻게 그 방법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거나 단순히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상 우리 32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15장 안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마치 옴니버스 영화의 스타일처럼 다른 비유가 한 가지의 주제를 갖고서 연결지어 우리에게 설명이 됩니다. 간단하게 그 세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잠시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고 그 한 마리를 찾는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쉽게 이야기하면 동전입니다. 동전. 10개 중에 한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이 동전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그 말은 하루 종일 찾았다라는 겁니다. 밤이 되도록 찾았다라는 겁니다. 온 집안을 뒤집어서 이 동전을 결국 찾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흔히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저에게 상속해 주실 건데 미리 주십시오. 당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냅니다. 이 아들은 그 돈을 갖고 먼 나라에 가서 실컷 쓰고 다탕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멀리 나가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며 끌어안고 기뻐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연속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세 편은 이 세 가지 비유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 중에서 성경 외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항상 있는데 여러분, 너무 깊이 빠져있는 은사주의자들이 가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며 성경 외의 말을 예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실 뿐이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다른 사람이 하는 예언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여 다른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 비유 안에 공통적으로 이 세 비유 안에 하나님의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 비유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세 비유 안에 숨겨져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은 이 세 비유 안에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는 원래 주인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은 양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옆집의 양입니까? 다른 사람의 양입니까? 들판에 떠돌면 야생 양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목자의 소유였다. 목자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직접 기르던 양입니다. 목자가 불렀던 양입니다. 목자가 안전하게 양육했던 양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안전한 데 두고 내 양, 원래 내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제 논리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99마리와 한 마리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데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한 겁니다. 내 것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내 것에는 사랑이 있기에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잃은 드라크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전을 잃어버립니다. 이 동전 누구의 동전입니까? 옆집의 동전도 아니고 길바닥에서 주운 동전이 아닙니다. 이 동전은 이 여인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동전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식에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을 어떻게 마련하냐? 남자가 동전 10개를 갖고서 목걸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결혼하는 여인에게 예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목걸이의 하나가 되는 이 드라크마가 자신에게 보물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 이 남편의 아내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동전이 됩니다.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집안을 청소하며 동전을 찾아 나섭니다. 힘들었겠죠. 불편했겠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 꼭 찾아야 되는 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옆집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인, 이 아버지의 친자녀가 집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날마다 기대하고 날마다 날마다 몸발치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이 마음가운데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누군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누군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누군가는 하나님과 남이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지금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음받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일 뿐이지 다 원래 주인인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항상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내 것을 내가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품에 안고 찾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구촌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것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사람이 내 잃어버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가서 끈질기게 전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쉬운데 사람의 눈으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는데 누구에게 했냐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누구에게 했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옆에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죄인 중에 죄인.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주 못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이 아닙니다. 예,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도 예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비유를 듣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죄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 틀립니다. 신분도 틀립니다. 사회적인 평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도 들어라, 세리도 들어라, 바리새인들도 들어라, 서기관도 들어라, 누구든지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 것인 내 사람을 찾기 위해 오신 것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차별 없이 들어라. 차별 없이 나에게 와라.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쉽게 얘기하면 방탕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세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마음이 있고 지금 밖에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저 사람이 내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원주의 작은 교회입니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지만 저희 교회의 자랑을 한 가지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장애인 예배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장애인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휠체어가 올라옵니다. 음정, 박자 조금 틀릴 수 있지만 함께 싱어팀으로 찬양을 합니다. 교회 앞에 예쁘게 차려입고 예쁜 모습으로 인사하는 여기는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이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장애인분이 휠체어를 타고 주부를 나눠줍니다. 매주일 식사를 합니다. 장애인분들의 식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식사를 준비해서 맛있게 먹고 또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장애인분들에게 나눠줍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애인의 예배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장애인과 차별하지 않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약하기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배려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효율성을 따지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 모두의 동일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인데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또한 내 잃어버린 영혼이다라며 함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중심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아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세 비유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맞게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는 것과 여러분이 실제 행하는 것에 간격을 줄이면 그것이 칭찬받는 겁니다. 아는 것 많은데 행하는 것이 없다. 그 간격이 너무 넓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칭찬받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의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큰 교회죠.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전도사 사역을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병으로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이제 소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공석이었던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급하게 알아보려다가 저에게 청빙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가기까지는 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역했던 교회이기에 교회의 성도나 교회의 재정이나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모르면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해서 갈 수 있는데 때로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이기에 도전하기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 갑니다. 하나님 저 안 갑니다. 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의 선택의 기로가 되었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강단에서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면 기도하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제 마음에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목회자의 자격이 무엇이냐? 목회자는 어디에 있어야지 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제 안에 주셨습니다. 목회자의 자격에 대한 답을 내리고 목회자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제 마음에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가라. 그때 저는 준비하고 있는 공부도 있었고 또 계획하고 있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또 마지막 학기만 남고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원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자족하고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 조건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행동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자족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호칭이 처음 생기게 됩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함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마치 그리스도와 다 같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제 호칭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당하게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5장 16절 그 이전을 보게 되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제가 어떻게 빛이 되었죠? 제가 어떻게 소금이 되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답게 여러분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남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성이 여러분 얼마나 선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기에 남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나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줄 수 없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삶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착한 행실을 갖고 전하고 가서 복음을 말하며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구촌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세 비유에 나와 있는 공통된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주인의 것이었다라면 두 번째가 모두가 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열 개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지금도 잃어버린 누군가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기에 여러분을 준비시켜 여러분이 메신저가 되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여 그들을 이 자리로 부르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면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면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칭찬받을 만한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나가십시오. 찾아 나가십시오. 등불을 켜십시오. 방을 뒤엎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상급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에는 반드시 영적 시험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할 때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돌아온 아들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도, 잃어버린 동전도, 잃어버린 아들도 있는데 세 번째 비유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온 집안이 기쁨입니다. 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일하다 온 큰아들이 집안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자 이 큰아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다릅니다. 큰아들의 마음이 옳은가요? 큰아들의 마음이 맞나요? 저는 이해도 되고 공감할 수 있지만 큰아들의 마음은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께서는 나에게는 한 번도 이러한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둘째가, 망나니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책망은커녕 기뻐하십니까? 왜 잔치를 벌입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모든 생각은 아버지의 마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 자기 중심의 생각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아들은, 내가 보기에는 내 동생은,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러분, 나 중심으로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 질투와 분냄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일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일인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잠깐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의 남편이 암으로 이제 며칠을 남지 않은 인생의 기로 앞에 서 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은 네,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귀에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돼요.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말이 이와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남편을 천국에서 보고 싶지 않아요. 제 남편이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때리고 술 먹고 폭력을 휘둘렀던 그 남편을 천국에서 만난다고요? 그냥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 권사님 앞에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이 없었어요. 예.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원수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을 설득했고 또 설득했고 또 설득해서 예, 복음을 전하였고 그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없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저 상사는, 저 친구는 나를 맨날 배신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고 저 사람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전 그렇게 못하는데요. 여러분 중심의 생각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밖에서 상처받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게 더 많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서로 사랑하라. 피차간에 사랑에 빚지는 것 외에는 다른 빚을 짓지 말라. 목사님, 저는 그런데 절대 저분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분이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망치고 저분과 함께하면 제가 괴로울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것과 실행이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바꿔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으로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분노하고 반항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행함은 하나님의 마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자라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상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교회 안에서 합력하여 전도하는 겁니다. 함께 합력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몇 명 했네? 저 사람은 몇 명 했네? 여러분, 하나님은 업적을 보는 분이 아니죠. 충성을 보는 분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축하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 내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도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으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찾을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찾길 원하십니다. 왜?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행동하라. 나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도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뒤졌다. 나도 매일매일 먼발치에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렸다. 여러분도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찾아 나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에서 고마운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만나고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시골의 작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일평생 살아갈 때 여러분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지, 자아, 모든 생각을 십자가 앞에 다 꺾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착한 행실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니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 서로를 향해서 칭찬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